마태복음 19장 13절로 2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어떤 자격으로 나아가야 되느냐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나는 이런 자격을 갖춰야 나아가지 않냐.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라, 뭐 교회 한번 와보라 그러면은 내가 좀 준비가 되고 자격이 갖춰지면은 교회로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격을 갖춘다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 자격이 없지만 우리는 오라고 하는 분의 그 은혜와 자비에 힘입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점점 섬기다 보면은 나는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 멀다고 생각되거나 하나님께 나아올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그 사람과의 사이에 걸림돌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게 신앙심이 좋게 보였던 또 누구나 자타가 공인하기를 저 사람들이야말로 신앙의 모델과도 같다 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교의 전문가들이라고 하는 그런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볼 때는 그 자신들은 그렇도록 신앙이 좋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 그래서 주여 주여 입으로만 말하지만은 실제로는 천국 문고리를 잡고 본인도 들어가지도 않을 천국에 문고리를 잡고는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이 날마다 깨어있지 않으면 나는 어떤 지금 신앙의 자리에 와 있는가, 항상 내 자리를 점검해보지 않으면 나는 혹시 문고리만 잡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13절부터 15절까지는 문고리를 잡기 시작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겠어요. 정말 부모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은 자녀들에게도 이 좋은 것을 좀 접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강렬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정말 이 자녀들이 하나님께 좀 가까이 갔으면 좋겠다. 또 혹은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그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 가운데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 가까이 오기 시작한 것이죠. 다가오니까.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 아이들을 꾸짖기 시작하고 어쩌면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조차도 꾸짖었을지 몰라요. 이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이 누구건 꾸짖게 되었습니까? 독점이 생긴 거예요. 자기가 교통정리를 하기 시작한 거죠. 너는 예수님께 와도 될 만한 사람이고 너는 오면 안 된다고 본인들이 지금 문고리를 잡고 교통정리를 시작한 거죠.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도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오는 걸 우리 인간이 가로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사람들과 아이들을 꾸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뭐 이게 큰 이상한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에 대한 생각이 오늘날과는 전혀 달랐기 때문이니까. 애들을 무슨 인구 개수할 때 사람으로 치지도 않았으니까. 애들을 무슨 뭐 물건 다루듯이 다루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아이들이 와서 무슨 뭐 졸라대거나 하면은 그걸 나무라거나 내쫓거나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뭐 이상한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이런 어린 아이들의 것이라고 말씀을 이미 한 차례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산상수훈의 팔복 가운데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셨고 마지막에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다들 천국 시민의 어떤 복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 이 제1복과 8복은 천국이 누구의 것인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 중에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 관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누가 누릴 수 있냐? 누가 들어갈 수 있냐? 심령이 가난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다. 오늘 예수님께서 천국이 이 어린아이들의 것이다라고 말할 때 일맥상통하는 뜻을 거기서 우리는 찾게 됩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그렇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내세울 게 없어요. 붙들 바, 의지할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뭐라도 우리가 관계가 든든하다고 생각을 하면 심령이 가난해지기가 어렵잖아요. 소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믿고 의지할 바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실력이 점점 더 뭐 내 능력이 점점 더 낮다고 생각하기 시작을 하면 그럼 나를 의지하지 내가 누굴 의지하겠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심령은 가난해지기는 커녕 심령이 점점 더 군살 붙듯 그렇게 부풀어 오르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이 차지할 겨를이 점점 작아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 어린아이를 들어서 다시 한번 천국이 어떤 사람의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을 나무라지 마라.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어쩌면 아이 같은 그런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오는 것을 누구도 금할 수 없다는 것이고 오히려 그들이 천국에 쑥 들어가는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는 저 사람이야 당연히 천국 가겠지. 겉보아서는 모르는 것이죠. 그 중심에 늘 하나님보다도 자기 자신을 더 의지하고 있다면 그러면 그건 천국 갈지 안 갈지는 우리가 쉽게 속단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을 금하지 말라, 꾸짖지 말라, 나무라지 말라, 왜 내게 오는 사람을 내가 꾸짖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칫 조심해야 될 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졌는데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멀어졌다고 하면은 동일한 정말 비난을 받아 마땅한 것이죠.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나 이 시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저런 정말 비리나 잘못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그런 친밀감을 잃어버린다면 그러면 오늘 야단 맞는 제자들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어요? 너희들 때문에 저 사람들이 도대체 나한테 올 생각을 안 하는구나. 그런 일들이 오늘날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겠어요. 자, 오늘 그 뒤에 이어지는 얘기는 재물이 많은 부자 관원의 얘기예요.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나오는 문장이어서 그 본문이어서 같이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래서 그 마가복음 10장과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이 관원의 이 정보 젊은 청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종합을 해보면 이 사람은 부자 청년 관원 젊은 부자 청년 관원이에요. 부자 관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관원이라고 하는 이 신분은 회당장을 뜻하거나 아니면은 사내들인 공회원을 뜻하는 그런 직책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부자에다가 젊은 데다가 관원이었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뜻 아니겠어요? 여러분, 젊음을 갖는다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 다음에 부자라는 게 그 당시에는 다 축복받은 것으로 여겼고 다 부자 되기를 원할 때 벌써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부자가 돈이 많다는 거예요. 물론 뭐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 재산이겠지만 어쨌든 가진 게 많아요. 그 다음에 또 누구나 그 당시에 정치적, 종교적으로 위상이 가장 높은 공회원이라거나 회당장 이런 자리를 벌써 젊은 나이에 그걸 꽤 차고 있으니 도대체 뭐가 또 이렇게 부족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예수님께 나아오는 태도도 다른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질문을 합니다. 태도도 괜찮아요. 아니 젊고 가진 게 많고 지위가 높으면 아 얼마나 교만할 것 같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겉보기에 태도도 또 유순하고 태도도 그저 그만이에요. 이 젊은 나이에 겸손하기까지 해요. 그러면 도대체 뭐가 빠졌어요? 모든 걸 다 갖췄는데 이런 사람을 보면 기가 질린단 말이에요. 공부도 잘해, 집안도 좋아, 키도 커, 인물도 잘생겨서 신앙도 좋아. 뭐가 빠졌어요? 근데 오늘 이 친구가 와서 그런데 예수님께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도 또 기가 막힌 질문을 해. 무슨 애둘러 질문하는 것도 아니고 핵심을 묻고 있어. 신앙의 본질은 영생에 관한 거예요. 그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가장 핵심을 짚고 있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질문 자체를 문제를 삼습니다. 그게 17절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선생님. 호칭도 틀렸어요. 얘는 뭐 다 모든 걸 갖췄지만 예수님을 본질적으로 모르고 있고 놓친 거란 말이에요.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러나 어쨌건 그 당시에 뭐 거의 대다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경멸하거나 조롱하거나 할 때인데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것만 해도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질문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말해요. 이 사람은 지금까지 모든 걸 원하는 걸 얻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재산도 얻었고 지위도 얻었고 명예도 얻었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얻고자 했고 얻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합니까? 무슨 선한 일을 나한테 묻느냐? 선한 일을 왜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여기 선한 일, 선한 분은 사실은 원문을 보면 딱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냥 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선. 선에 대한 생각을 지금 예수님께서 오늘 고쳐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친구는 지금 무슨 자기가 선한 삶을 살아왔고 선한 일을 계속해왔고 또 더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에 들어가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넌 선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선한 분은 오직 한 분이다. 하나님만 선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저는 이 생명에 들어가려면은 계명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영생을 얻고자 하는 이 젊은이에게 영생이란 내가 얻는 게 아니라 거기는 들어가는 거라고 말해요. 여러분 생명에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표현을 주님께서 바꿔주신 것이죠. 자, 선함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과 영생이라고 하는 이 생각, 그 질문을 던진 청년에게 이 두 가지 다를 전제를 바꿔주는 거란 말이에요. 인간은 선할 수 없다. 선하지 않다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선행을 쌓고 선한 것들로 그걸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노력으로 그 선을, 선한 노력으로 선해지려고 하는 노력과 선행을 쌓고자 하는 그 노력으로 반대급부로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복음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많은 표현을 쓰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선하다고 하는 데 대한 착각 때문에 우리 신앙이 윤리적 도덕적 수준에 머물러 있기가 너무 쉬워요. 물론 이 세상이 하도 뭐 타락하고 또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도덕적 윤리적 기준이라도 제대로 세워지면 이 세상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거나 적어도 그런 것들을 지켜내기는 하겠거니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차원으로 영생의 차원으로 보다 본질적인 신앙의 차원으로 들어가면 인간의 도덕적 그런 행동으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 분이 있는데 그 이 존 비비어라고 뭐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책도 많이 내고 굉장한 베스트셀러죠. 순회복음 전도자예요. 그분이 책을 한 것은 근데 무엇이 선인가 하는 책을 썼는데 원래 제목은 Good or God이에요. 재미있는 뭐 워드플레이기도 하죠. Good은 O가 둘이고 God은 O가 하나잖아요. 그런데 너는 Good, 좋은 걸 택하고자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택하고자 하는 것이냐. 그런데 우리는 좋은 것, 내가 보기에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보기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택하고자 하는 그런 유혹과 그런 충동에 쉽게 빠져요. 그 문제를 아주 예리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그 중에 일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때 그 진리로부터 멀어진다. 그 일은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 듣지 않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을 때 일어난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초점을 두지 않는 것은 결국 우리 앞에서 점점 희미해진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떠내려가고 하나님의 뜻 대신에 주변 사람의 영향력과 사회의 목소리를 따를 것이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불안정한 판단에 따라서 좋아 보이는 것을 받아들인다. 말이 좀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어쨌건 하나님의 뜻 외에는 우리에게 선한 게 없다는 것을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한 것 같죠. 자, 그럼 우리가 다시 에덴 동산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는 말이에요. 거기에 아담과 하와가 보기에는 선악과가 좋아 보였다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게 굿, 좋은 것으로 보여서 그걸 택한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좋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건 절대 먹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자, 이 좋아 보이는 굿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갓 중에서 우리는 뭘 택해야 되냐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회적인 어떤 그런 영향력 속에 살아가고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좋다라고 하면은 대부분 거기에 휩쓸려가거나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택하고 말아요. 그 좋은 것을 택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 안 해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이나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말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눈에 안 좋아 보이고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내 눈에는 어떻게 보면 뭐 나빠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선이다라는 것을 믿고 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안 바뀌면 우리는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내 좋은 것만 읽게 되고 내 좋은 생각만 하게 되고 내가 좋아 보이는 것들에 끝까지 묶여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이 부자 관원이란 말이에요. 그는 부가 좋아 보이기 때문에 부를 택했고 관직이 좋아 보였기 때문에 관직을 택했고 명예가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 명예를 다 가졌지만 그러나 그는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걸 그가 도대체 어떻게 알겠어요? 바리새인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율법도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걸 지킬 뿐이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망하지 않고 하나님 그 당신 자신을 열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는 것들을 열망하게 되면 그것도 타락의 빈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신앙의 길을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삭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렇게 아들 하나 갖는 게 소망이었는데 정작 아들을 주고 나서 그 아들 때문에 그 아들이 우상이 되는 걸 막겠다는 게 하나님의 의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문제는 이게 우리가 우리 신앙의 길에서 아주 핵심적인 문제예요. 신앙하셔도 결국 우리가 좋아 보이는 기준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기준을 끝내 받아들이지 못하고 내가 좋아 보이는 기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앉고 내가 좋아 보이는 기준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을 다하고 그렇게 내 열심이 그게 얼마나 더러운 야망인지를 잊어버리고 그걸 비전으로 포장하고 그 열심을 그래야 그 열심에 대한 반대급부가 없으면 분노하고 그러다 그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암이라도 걸리면 하나님한테 삿대질하고 그런 일이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이 이러시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다 아직도 내가 좋아 보이는 기준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의 그 차이를 좁히지 못한 우리 신앙의 불균형에서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빨리 데려가면 뭐가 나쁜데? 우리는 일찍 데려가면 나쁘고 오랫도록 살려두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가진 게 많으면 좋다고 생각하고 가진 게 없으면 나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생각이요. 세상 생각이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진 것을 얼마나 많이 거두어 가십니까? 갓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한 구슬을 얼마나 빼앗아 가냐는 말이에요. 그 고통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그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 친구 수준에 맞춰서 일단 답을 해요. 계명에 들어 지키라는 것은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계명을 지키라 그러면 넌 산다.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자 여기 생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비오스가 아니고 조에라는 걸 우리가 항상 해요. 요한복음은 생명에 관한 끊임없는 영원한 생명, 위로부터 생명, 죽지 않는 생명을 늘 얘기해요. 그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그랬더니 이 젊은이는 다시 반문합니다. 18절 19절이에요.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주 평범한 10계명 중에 제가 5계명부터 10계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압축해서 다시 정리해 주시죠. 그랬더니 이 청년이 안심했어요. 잠시 안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이에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자기는 계명을 다 지켰답니다. 좋아요. 다 지켰대요. 다 지켰는데 뭐가 부족합니까? 본인이 지금 뭐가 부족하냐고 물을 수 있어요. 본인이 그걸 다 가졌고 다 지켰는데 부족해서 찾아온 거 아니에요. 나는 다 가졌고 다 지켰는데도 아직도 영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습니까? 뭘 더해야 하면 얻습니까? 라고 질문했던 청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 지켜라 그랬더니 다 지켰는데 근데 뭘 더해야 됩니까? 이런 순환 논리에 빠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제의 핵심을 짚어주신 게 오늘 이 2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하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오늘 이 친구는 뭐가 문제였어요? 가진 소유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소유가 많은 게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가진 게 너무 많아서 그는 영생을 쑥 들어갈 수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가진 것들에 둘러싸여서 그는 더 이상 하나님께 더 나아갈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소유한 모든 것들이 철옹성처럼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걸 뚫고 어디를 가겠어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젊음도 있고 뭐 그런 없는 게 없는데 그것도 게다가 율법을 지켰다는 자부심까지 대단한데 거기에 갇히고 둘러싸여서 그는 그걸 뚫고 나갈 수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만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갈망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둘러싸이는 걸 원하고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렇게 둘러싸고 있는 게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아니요, 그걸 다 걷어치워야 하나님으로부터 진짜 안전을 얻는 것이고 진짜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로서 만족하지 않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은 우리의 전부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네가 11조 헌금하고 너 와서 잠시 헌신하라 그런 요구를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전부를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요. 따라서 오늘 이 부자 청년의 얘기는 슬프게도 이 시대 오늘 교회가 어쩌면 이런 상태에 가로놓여 있는 거예요. 많이 가진 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출세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그런 것들로 둘러싸여서 끝내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영생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니면 그것 별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되고 마는 것이죠. 이 친구는 슬픈 기색으로 주님을 떠나고 맙니다. 성경은 이 청년에 대해서 더 이상 기록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가진 것이 많아 잘 먹고 잘 살았겠죠. 그러나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길을 스스로 택하고 만 것이죠. 내일 부에 관한 얘기를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일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수단일 수는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일부를 내어놓고 하나님께 뭘 드렸다라고 내세울 게 전혀 없다는 것. 하나님은 늘 우리의 전부셔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고백해드리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자 관원처럼 되는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소유도 부족하고 지위도 부족하고 영향력도 부족하고 인기도 부족하고 명예도 부족하고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이 결핍감 때문에 주님을 원하지만은 주님, 그러나 이 결핍감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이 필요한 것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아니 그 하나님 전부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 모든 것을 더하리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결핍감으로부터 자유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의 결핍감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아직도 어린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당신 자신 전부를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전부를 전부도 받아들이는 자를 맞아주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날마다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나아올 때 하나님 전부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깨닫게 하심이 오늘 다시 이 부자 청년처럼 모든 것을 갖고도 슬픈 기색으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님께 기꺼이 덥석 안기고 달려드는 믿음의 거인들이 되기를 원하는 이제 거기 속인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